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시골 의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사람들이 훗날 저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저는 이상할 정도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아서 사람들은 제가 머지않아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최초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게 될 경우 아주 잘 길들여질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소리 죽인 흐느낌, 고통스러운 벼룩 잡기, 피로하게 야자를 하는 일, 머리로 괴짝 벽을 두드리는 일,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혀를 내보이는 일. 그것이 새로운 생활에서 처음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단지 한 가지의 느낌, 즉 출구가 없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당시 원숭이로서 느꼈던 것을 오늘날에는 인간의 언어로 그릴 수 있을 뿐이며 그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옛 원숭이의 진실에 더 이상 이를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의 진술 방향에는 그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그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도 많은 출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못 박아놓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의 발가락 사이의 살을 할퀴어 보아라. 그래도 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거다. 쇠창살이 너를 거의 두 동강 낼 때까지 네 등을 거기 대고 눌러라. 그래도 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거다. 저에게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괴짝벽에 갇혀 있다면 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겐백 회사에서는 원숭이들이 괴짝벽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원숭이이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틀림없이 배로 짜내었을 명석하고 멋진 사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출구라는 말로 뜻하는 바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그것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방으로 열린 자유의 저 위대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였을 때 아마도 저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자유를 동경하는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자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외로 말씀드린다면 인간들 사이에서는 너무도 자주 자유라는 말로써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가장 숭고한 감정에 속하는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기만 역시 가장 숭고한 감정에 속합니다. 자주 저는 버라이어티 쇼에서 저의 등장에 앞서 어떤 고개사 한 쌍이 저희 천장에서 공중근해를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훌쩍 근해 뛰어올라 근해를 구르고 도약하고 서로 상대방의 품 안으로 날아들고 한 사람이 입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물어서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역시 인간의 자유로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나무인격인 동작이다 라고요. 성스러운 자연을 우롱하는 자요. 이 광경을 보는 원숭이의 너털 웃음소리에는 어떤 건물도 지탱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를 원치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출구만을 원했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저는 그 밖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구가 하나의 착각일지라도 말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작으니 착각 역시 그보다 더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진! 전진! 괴짝벽에 몸을 밀착시킨 채 팔을 쳐들고 가만히 서 있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내적 안정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그곳 배 안에서 지낸 처음 며칠 후부터 나에게 엄습한 안정감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정감은 다시금 그 배 타고 있던 사람들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어찌됐건 그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제가 반쯤 잠들었을 때 울려오던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즐겨 회상해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시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눈을 비비려고 한다면 그는 늘어진 줄을 들어올리듯 손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농담은 거칠었지만 정다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언제나 위태롭게 들리기는 해도 별거 아닌 기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입안에 뱉어낼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어디로 내뱉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내 벼룩이 자기들에게 튀어오른다고 불평했지만 그 때문에 나에게 진정으로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내 털 속에 벼룩이 자라고 있고 또 벼룩이 튀어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번일 때면 몇몇 사람들은 가끔 내 주위에 반원으로 둘러앉아서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다만 서로 구시렁거리기만 했습니다. 괴짝 위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편 채 파이프 담배를 피웠고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곧바로 자신의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어떤 이가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제가 기분 좋아하는 것을 긁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 배를 타고 함께 항의하자는 초대를 받는다면 저는 분명히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중과판에서 되살리게 될 추억은 다만 불쾌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안정감은 무엇보다도 모든 도주의 시도로부터 저를 막아주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보아도 제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탈출구를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 하지만 이 탈출구는 도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느끼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주가 가능했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에게는 언제나 도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 이빨로는 이미 일상적인 호두가게에도 조심해야만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의 자물쇠를 물어뜯는 데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들 무엇이 얻어졌겠습니까? 제가 머리를 내밀자마자 사람들은 저를 다시 잡아서 더 고약한 우리 안에 가두었겠죠. 아니면 저는 눈에 띄지 않게 다른 동물들, 예컨대 제 맞은편에 있었던 구렁이들에게로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에게 칭칭 감겨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갑판 위에까지 몰래 기어올라가 배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얼마 동안 대양에서 흔들리다가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절망의 행위들입니다. 저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환경의 영향에 따라 마치 제가 계산이라도 했던 것처럼 처신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침착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얼굴, 같은 동작으로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자주 그들이 단지 한 사람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하나의 높은 목표가 저에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들처럼 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저에게 쇠창살이 올려질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행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약속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들이 이행된다면 그 약속들은 예전에 헛되이 추구되었던 바로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체에는 제 마음을 특히 사로잡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저 자유의 신봉자라면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의 흐릿한 눈길 속에서 제게 보여준 탈출구보다는 대양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쌓인 관찰들이 저를 비로소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흉내내는 일은 아주 쉬웠습니다. 침 뱉는 것은 처음 며칠 동안에 벌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그 후에 저는 저의 얼굴을 깨끗하게 핥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영감처럼 파이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런 다음 엄지손가락을 파이프 구멍에 넣고 눌러대면 중갑판 전체가 환성을 올렸습니다. 다만 담배가 채워진 파이프와 빈 파이프의 차이만은 오랫동안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독주병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 냄새가 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기까지는 여러 주일이 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내적인 투쟁을 저의 그 어떤 다른 면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기억 속에서도 저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나 동료들과 함께 낮이나 밤이나 일정치 않은 시간에 자꾸만 찾아와서 술병을 들고 제 앞에 서서는 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저를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제 존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술병의 코르크를 빼내고 나서 제가 알아들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항상 그를 거칠고 성급한 주의력으로 주목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 교사도 그러한 인간 학생을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병에서 코르크를 빼내고 나면 그는 그것을 입가로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시선으로 목구멍까지 그를 쫓았습니다. 저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그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병을 입술에 댑니다. 저는 점차 알아가는 데 매료되어 낑낑거리며 제 몸을 이리저리 닿는 대로 마구 긁어댑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술을 가져다 대고 한 모금 들이켭니다. 그러면 저는 초조해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하려다가 제 우리안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술병을 앞으로 쭉 내밀다가 단숨에 다시 쳐들면서 시범을 보이느라 과장되게 몸을 뒤로 젖히면서 단숨에 그것을 비워버립니다. 저는 너무나 과도한 요구에 지쳐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고 채창살에 힘없이 매달립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희죽희죽 웃는 것으로 이론적인 수업을 마칩니다.
KBS 오디오북. 아니,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이제 비로소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론적인 연습으로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운명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저는 건네준 그 술병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 잡아서 떨면서 코르크를 빼냈습니다. 그 일이 잘 되자 차츰 새로운 기운이 생겼습니다. 저는 벌써 원래 모습과 거의 다름없이 술병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입에 가져다 대고는 그러고는 역겨워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비어있고 아직 냄새만 가득 차 있었는데도 저는 그것을 역겨워하며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의 선생님으로서도 애석하게, 제 자신으로서는 더욱 애석하게도 말입니다. 술병을 던져버린 뒤에는 훌륭하게 배를 쓰다듬고는 해주기 웃는 일을 잊지 않았는데 그것으로는 그도 저 자신도 달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자주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존경스럽게도 제 선생님은 저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불이 붙어있는 파이프를 제 털에 갖다 대었는데 제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몸소 자신의 크고 훌륭한 손으로 그것을 다시 꺼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같은 편이 되어 원숭이의 본성과 투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다 힘든 몫을 제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한 일은 저에게나 스승에게나 정말 얼마나 멋진 승리였던지요. 아마 무슨 축제였는지 축음기 소리가 나고 장교 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저녁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제 우리 앞에 세워진 채 실수로 방치되어 있던 독주병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주목하는 가운데 배운 대로 그것의 코르크를 뽑아 입에다 대고는 서슴없이, 입도 찡그리지 않고 눈을 대굴대굴 굴리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전문적인 술꾼처럼, 정말이지 맹세코 남김없이 마셔버렸고 더 이상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술가처럼 술병을 내던졌습니다. 비록 배를 쓰다듬는 일은 잊어버렸으나 그 대신 저는 다른 것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충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졌기 때문에 각설하고 헬로우 하고 소리쳤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 소리로 인간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게 된 셈이죠. 그러자 들어들봐 저게 말을 해 라는 그들의 메아리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제 온몸 위에 입맞춤처럼 느껴졌습니다. 되풀이하겠습니다만 인간들을 모방하고 싶다는 유혹은 없었습니다. 저는 출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방했을 뿐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승리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금방 다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나왔습니다. 독주병에 대한 거부감은 오히려 더욱 강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저에게 방향은 주어졌던 것입니다.